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두 세례받았을 때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뿐만 아니라 주로 영접했지만은 그리고 늘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을 봅니다. 예수 믿기 전 골이 깊게 밴 습관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주인 대신 주님께 묻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결정한 것을 일방적으로 주님께 아뢰고 사후 처리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 정말 고침받기 원하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도 사람을 살리시고 죽이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건강케 하시고 병들게 하시는 분은 유일한 주권자 되신 주님 한 분뿐이라는 진리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내 뜻대로 성급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3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묵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갑자기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본 족보와는 달리 매우 선택적인 것을 봅니다. 이스라엘, 곧 야곱의 열두 아들들 가운데 첫세 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을 언급하고 이들 가운데서도 레위에게 거의 모든 관심을 집중합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의 자손을 언급하기는 하지만 14절, 15절에서 언급합니다. 각각 한 절에 불과하고 이들이 언급된 이유는 단지 세 번째 레위가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 가운데서도 둘째 아들 고핫에게 관심이 좁혀지고 고핫의 네 아들 가운데서도 아므람에게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아므람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아므람의 아들 아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족보의 전반부는 아론이 레위 자손인 것을 밝힌 셈입니다. 근데 족보의 후반부를 보면 아론의 자손들이 누구인가 밝힙니다. 그러니까 족보의 전반부에서는 아론이 레위의 자손이라는 것을 밝히고 족보의 후반부에서는 아론의 자손들이 누구인가 밝힙니다. 구체적으로 아론에게 네 아들이 있었고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었고 엘르아살에게서 피느하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족보는 아론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족보가 아론의 족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레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여자들을 봐도 압니다. 이들을 보면 모두 아론과 관련된 사람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어머니가 등장하고, 아론의 아내가 등장하고, 아론의 며느리가 언급됩니다. 또 오늘 족보가 아론의 족보라는 것은 그 모세의 자손도 밝히지 않는 것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모세의 아내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족보는 아론의 족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시점에서 아론의 족보를 밝히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사용하실 아론이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론도 정통 히브리 사람으로서 야곱의 후손인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 성물들을 다루고 하나님 제사를 인도하는 제사장 족속이라는 것을, 레위 족속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겁니다.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택하신 선지자지만 자신을 예배하는 데 인도자로는 아론과 그 후손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아론의 중요성은 오늘 족보의 서론과 결론을 보아도 알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하는 부분, 마지막 끝나는 부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앞으로 쫙 하실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 26절, 2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처음 시작할 때, 끝날 때는 두 번이나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족보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부터 보면 5장에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0장에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35, 36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이스라엘 씨족들의 족보가 두 차례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에는 여러 장에 걸쳐서 이들 자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 핵가족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3, 4천 년전 이스라엘 백성의 족보는 아무 의미 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이름들의 목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충 읽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크리스천들 대충 읽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족보를 포함해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하는 것. 따라서 족보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는 것. 족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한다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족보가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한가? 족보가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19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 무라리의 아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하는 말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에 들어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대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나의 이름도 알고 계시겠지. 내 이름이 세상 어떤 책에도 기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록에는 기록되어 있겠지. 이제부터는 성경의 족보를 묵상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책에는 기록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생록에는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전혀 모를지 모르지만 우리의 유일한 심판주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무 공로 없는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족보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교훈은 이 족보에 언급된 레위 자손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묵상해 봄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구역예배에서 민수기 3장 4장을 묵상했는데 민수기 3, 4장을 보시고 또 역대상 23장을 보시면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그것에 쓰는 줄을 설치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고핫 자손들에게는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또 므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 기둥과 받침과 뜰 사면 기둥과 그 받침과 말뚝과 그 줄들을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걷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에도 게르손 족속, 고핫 족속, 므라리 족속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섬겼습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 교회 관리부, 예배부에서 하는 일과 비슷한 일들입니다. 별로 성스러운 것 같지 않은 일들입니다. 단순하고 지루하고 매주 하는 따분한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었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고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미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위한 모든 셋업을 하는 사람들, 주보를 만들고 나눠주는 사람들, 스크린에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가사를 띄우는 사람들, 찬양을 인도하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헌금을 봉헌하고 계수하는 사람들, 식사를 준비하고 서브하고 설거지하는 사람들, 놀이터에서 애들을 돌보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성스러운 일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섬기던 일과 같이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25절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비느하스를 낳았더라. 우리는 비느하스 하면은 민수기 25장의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떠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잠시 거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신을 제사하는 데 참석하고 절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모세에게 명하십니다.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고 있을 때, 한 뻔뻔한 자가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진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자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일어나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 남자와 여자의 배를 꿰어서 죽입니다. 그러자 진중에 돌던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2만 4천 명을 연병으로 죽이신 거예요.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분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 덕분에 이스라엘 자손들 내가 다 소멸하려 그랬는데 소멸당하지 않았다고.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앞으로 영원히 비느하스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시편 106편에서도 비느하스를 축복하셨습니다. 이 일을 저에게 의로 정하셨으니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저는 대대로 무궁하리로다. 비느하스는 악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고 악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분노를 달랬습니다. 비느하스는 나중에 미디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장군으로 쓰임받고 또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도덕적으로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크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드나드는 교인들 중에는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므리와 같은 성적으로 부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젊은이들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몸이 아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러므로 음행 피하라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몸으로 음행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 그대로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도 비느하스와 같이 거룩함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정한 자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분노로 치밀어 올라야 정상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를 통해서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마지막 네 번째 교훈 23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론이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합니다.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도 나왔다고. 엘르아살과 이다말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나답과 아비후 하면 레위기 10장에 기록된 사건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론의 첫째와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으로 첫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여호와 앞에서 즉사당한 사건입니다. 그 직후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으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 거룩하지 못한 자 가까이 하면 죽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주님이 명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 대부분 크리스천들 이 말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바쁜 가운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늘 주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 명하신 대로 예배하지 않으면 오히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말하리라. 그날에 심판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주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리라고. 그러나 그때 내가 저희에게 말하리라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권능 저런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은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기는커녕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명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아무리 교수가 이 답안을 좋아하리라고 생각하고 답안지를 빽빽하게 써도 교수가 원하는 답 쓰지 않으면 빵점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영생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도 레위인이 했던 일들과 똑같이 성스러운 일인 것을 기억하기에 늘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주께 하듯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닮지 않고 비느하스를 닮음으로써 주님이 명하신 방법대로만 예배하고 거룩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